어려서 위인 전기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계몽사 전집 이런 거 이렇게 구입하셔가지고 아주 막 많이 읽었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이제 위인들의 전기를 읽는 게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됐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 대상으로 쓴 책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 사람의 일대기나 업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쓴게 아니라 흥미로운 사건 위주로 이제 간단간단하게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이제 내용들이 주가 되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뭔가 재치 넘치는 일화들이 있으면은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뭐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성과 한음 이두 개구쟁이들의 이야기 뭐 일화들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어디 뭐죠? 그 대장장이 하는 데 가가지고 뭐를 하나씩 훔쳐왔죠. 뭐를 훔쳐 정이었나요? 그거 하나씩 말발굽인지 훔쳐오는데 그걸 알고는 이제 그거를 뜨겁게 달궈놨다가 이렇게 앉을 때 이렇게 뭐 디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꽃감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홍시죠, 홍시. 그 오성이 살고 있던 집 옆에 제 기억으로는 권율 장군이 살고 있었는데 오성의 집에 있는 감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담을 넘어가 있다 보니까 감이 열리고 막 홍시가 맺히는데 그 반대쪽 그 대감집에 살고 장군집에 살고 있는 하인들이 자꾸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성이 가서 따졌죠. 우리 건데 왜 자꾸 먹냐 했더니 아니 담을 넘어와 우리 집 쪽에 왔으니까 우리 거다. 이제 우기고는 오히려 이제 면박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성 군이 어린이가 아주 당돌하게 가가지고 권율 장군이 앉아 있는 방에 가서 주먹으로 창호지를 뚫었죠. 팍 하고 집어넣습니다 방 안에. 그리고 이제 물었죠. 이 무슨 짓이냐 했더니 지금 이 손이 누구 손입니까? 아니 미친놈아 당연히 네 손이지. 아니 장군 방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제 손입니까? 아 여기 들어가 있더라도 네 손이지.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오성이 아 그러면은 장군 집에 넘어와 있는 가지가 넘어와 있는 감나무는 누구 감나무입니까? 아니 그제서야 이제 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오히려 이제 그 재치와 지혜를 아주 칭찬하고 탐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성의 원래 본명이 이항복이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나중에 권율이 이 사람을 사위를 삼았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들 어릴 때 자라면서 보았던 재치 넘치는 모습들, 지혜로운 모습들 때문이 아니었을까도 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릴 때부터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되게 지혜롭게 재치 있게 막 개구쟁이 같지만 악동같이 굴지만 뭐 이렇게 막 어려움을 모면하고 이런 이야기들 보면은 너무너무 통쾌하고 좋았습니다. 지혜 그러면은 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의 탈무드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파이를 가지고 이제 나누는데 형하고 동생하고 서로 많은 조각을 가져가려고 파이를 나누는 거. 그래서 이제 형이 이제 이 칼을 들고는 조각을 나누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조각을 아주 큰 조각을 잘라가지고 이제 그거 가져가려고 하고 동생은 자기가 큰거 먹겠다고 하고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누가 파이를 자르는가는 상관없다. 하지만 파이를 자르지 않은 사람이 먼저 조각을 픽하게 할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형이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큰걸 잘랐는데 그걸 동생이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잘랐겠습니까? 아주 공평하게 정말 자로 잰 듯, 정말 반반 딱 잘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아버지의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은 참 이렇게 웃음이 지어지기도 하고요. 아, 나도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거 가지고 막또막 잔소리하고 너는 형이 돼가지고 왜 그러니? 넌 동생이 돼서 왜 양보를 못해?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얻는 레슨이 없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어떤 이제 아낙네가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기르러 오는데 이 서툴러 가지고 물을 이렇게 담아 가지고 오면서 가는 길이 멀다 보니까 흔들흔들하면서 물을 막 거의 다 쏟아버린 거예요. 가져와서 보니까 뭐반 정도밖에 차 있지 않는 거죠. 어쩔 줄 몰라 가지고 그 주인한테 이제 막 미안하다고 막 하는데 주인이 거기 가지고 너 이렇게 칠칠치 못하냐 이렇게 야단친 게 아니라 아이 괜찮다. 우리도 물이 필요하지만 오다가 그 물을 맞은 길가의 풀과 꽃들은 또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혜롭게 이야기한 거죠.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거니까 뭐 개념치 마라. 이 말에 이제 그 여인은 큰 격려와 감동을 이제 받았습니다. 이런 게 지혜라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우리 주인은 풀과 꽃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러면서 오면서 괜히 일부러 막 붓고 쏟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주인이 오늘은 풀과 꽃들이 더 좋아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백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혜롭다고 볼 수는 없죠. 그 주인이 어떤 뜻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고 또 거기에서 자기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지혜의 모습들입니다. 살면서 지혜가 필요한 게참 많죠. 지혜자,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성경에서? 네,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일화가 솔로몬의 재판. 그죠? 그 이야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두그 창녀가 있었는데 같은 집에 살았나 봐요. 두 사람만 살았대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뭐둘다 이제 임신을 한 겁니다. 뭐그 당시에는 피임 같은 것도 어려웠겠죠. 근데 창녀다 보니까 많은 남자를 대하다 보니까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거의 같은 시기에 아기를 낳은 거예요. 한 3일 정도 차로 아기를 낳은 겁니다. 그냥 자는데 한 여자가 자다가 그만 그냥 아기를 깔고 자버린 거예요. 아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새벽에 밤에 이제 일어나서 보니까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다른 여자의 아기랑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옆에다 놔두고 그 아기를 가져왔을 게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른 엄마가 저 주려고 보니까 애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애기가 아닌 거예요. 보니까 다른 여자가 자기 애를 가져간 거죠. 근데 그 집에는 두 여인만 있으니까 이거 누가 뭐 증명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앞에까지 와서 가려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유명한 판결을 내립니다. 칼을 가져다가 반을 잘라가지고 반반 똑같이 나눠 갖게 해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아기 때문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막 울면서 아니 괜찮다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그냥 줘라. 다른 여자는 아, 잘 됐다 공평하게 나누자. 그래서 내 것도 안 되게 하고 저 여자 것도 안 되게 하자. 이제 솔로몬 왕이 우는 엄마에게 저희가 친모다 하고 이제 줬다는 거죠. 너무 이제 유명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열왕기상 3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그 지혜로운 판결을 듣고 탄복하고 감탄하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더라. 왕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냥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적인 지혜는 어떻게 보면 그 판결 그 자체를 공평하게 하는 것.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거 다 일일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룰을 정해놓고 그거 가지고 요건 요거, 저건 저거 딱 가려주는 게 공평하다. 그게 법치주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적인 지혜가 될수 있습니다. 요즘에 와가지고는 아기를 둘로 반으로 잘라가지고 줘라. 이런 판결을 못 내리죠. 대신에 뭐 어떤 판결을 하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공평하게 한다면, 그리고 누구의 아기인지, 뭐 지금은 뭐 유전자 그런 거다 DNA 검사가 가능하지만 그거 없다고 전제하고 했을 때는 공평한 거라고 해봐야 뭐 공동 양육권을 주든지 그 여자들에게 아니면은 정말 요즘의 기준으로 하면은 창녀들인데 어떻게 창녀가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겠느냐? 이 아이가 성장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 아기를 뺏어다가 뭐 포스터 패밀리 같은 데다가 위탁으로 맡길 수도 있죠. 이런 걸 보고 공평하다, 혹은 좀 지혜롭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지혜로웠던 것은 이런 공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안에 대한 그 분별력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아기가 죽었어요. 아무리 그 아기의 아빠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여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배나 아파서 낳은 자기 자식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자기 실수로 깔고 자가지고 죽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기본적인 모성애가 있다면 그 아기 붙들고 통곡해야죠. 그 아기 붙들고 미안하다고 울어야죠. 다시 살려내라고 막 죽은 것 같은 아기를 들쳐업고는 의사한테 막 달려가고 그랬어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낳은 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난 어쨌든 간에 애가 하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 거라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모정이라든지 상식이라든지 이런 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파해 본 거죠. 그러니 모정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시험을 해본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 내 새끼 내가 키우는 것보다 그 새끼가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진짜 엄마는 그 아기를 포기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한 겁니다. 왜요? 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만 중심을 보시거든요. 아, 근데 솔로몬 왕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감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베소서 5장 15절에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거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까? 지혜가 뭔지 잘 분명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지혜를 가실 것을,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어떤 것보다 지혜를 더 우선적으로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분류할 때 모세오경도 있고 뭐 역사서도 있고 선지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서라고 하는 분류 자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잠언, 전도서, 욥기까지가 지혜서에 들어가고 또 몇몇 시편도 지혜서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성경 내용 중에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뭐 지혜서 그러면 잠언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전도서도 그렇고 욥기도 그렇고 다 지혜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류가 지혜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지혜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자를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미련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은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대. 진주든 은이든 금이든.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가 홀딱 망했다 칩시다. 아, 괜찮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신 건강이 있고 또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고 내가 살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아니, 더 크게도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당장 손에 쥐어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 무엇인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자꾸 미련한 그런 생각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게 뭐 사업의 성공이든 건강이든 아니면은 뭐 가족의 화목이든 내가 갖고 싶은 어떤 특정한 뭐 물건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지혜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심지어는 지혜가 생명하고 같은 급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잠언을 쓴 사람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솔로몬 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봉헌하고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물어보시죠. 너 뭐든지 구해라, 내가 주겠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내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고 재물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구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흔쾌히 여기셨어요. 너무 기뻐 여기셨어요. 마치 그래, 그게 정답이다. 그게 정답이다. 너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신 거예요. 장수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원수 갚는 것도 주시고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솔로몬이 지혜 구한 것을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실 지혜를 구했다는 것 자체가 지혜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있는 자는 더 많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곳에 자기 자신을 자꾸 둡니다. 오직 어리석은 자만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또 무시합니다. 이 지혜가 너무 중요합니다.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 또한 이 지혜가 필요했죠.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라고 강해지는 건 육체적인 겁니다. 그럼 누구나 적당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하면은 자라가게 돼 있죠. 근데 뭐도 표현하고 있습니까? 육체만 자라간 것이 아니라 지혜가 충만하더라. 이게 예수님의 아주 결정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키만 커가실 뿐 아니라 지혜도 커갔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래도 한 종교의 이 창시자인데, 기독교의 창시자인데, 아니 김일성도 뭐 대동강도 막 밟고 다니고 뭐 모래로 쌀 만들고 그랬다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능력과 그 파워가 커져갔더라,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믿음과 영성이 깊어졌더라, 아니면 그 은사와 각종 카리스마가 넘쳐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지혜가 충만하며 또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커서 보니까 어릴 때 부모님 혹은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 이런 것들이 기억이 많이 나고 그때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지금 막 몸으로 와닿게 느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참 많이 들었던 기도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특히 저희 외할머니 또 저희 부모님 늘 기도하시는데 뭐 같은 기도예요. 저는 뭐 아버지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새벽 예배 갔다 오셔가지고 자고 있는 저를 안고 기도하셨던 그 비몽사몽간의 그 기도 소리를 듣는 거죠. 아버지의 수염이 까끌까끌한 것도 느껴지고 또 겨울 추운 날은 얼굴이 또 차갑게도 느껴지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기도 소리, 또 어머니가 밤늦게 거실에서 혼자 불 꺼진 곳에서 기도하시던 그 음성, 또 외할머니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시던 그 내용들, 그 기도의 열매를 제가 지금 거두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쌓여있는 기도가 참 많다는 거죠. 우리가 자손에게 또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기도를 많이 심어놓으면은 그들이 언젠가는 그것을 다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정말 많이 들었던 게 정말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달라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달라고,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달라, 은혜와 은총을 더해달라.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필요한 기도들이에요. 지혜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혜를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지혜로운 사람만이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지혜로운 사람만이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들, 뭐 하버드 예일 나오고 뭐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그런 사람들이 꼭 지혜로운 사람들 아닙니다. 그냥 똑똑할지는 몰라요. IQ가 높을 줄은 모릅니다. 아는 것은 무지 많은데 지혜가 부족할 경우도 많죠. 반면에 이 시골에서 우리 옛날로 치면은 소학교도 한번 못 나와가지고 그냥 농산일 한다고 일평생 지냈던 할머니가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이해, 사물에 대한 본질 이런 것들을 꿰뚫고 있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 한번 들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미국의 이제 비누 공장에서 공장을 가동하다 보니까 자꾸 불량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비누가 이 비누 꽉에 비누가 이제 들어가서 쭉쭉쭉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비누가 안 들어있고 빈 꽉만 있는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불량률이 많아가지고 이걸 이대로 뒀다가는 퀄리티 컨트롤에 문제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가가지고 컨설팅 회사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걸 개선할 수 있겠냐. 이게 와가지고 막 다 살피고 막 하고는 막 이만큼만 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주는데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엑스레이 투시기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계속해서 빈 박스인지 아니 내용물이 들었는지를 확인해가지고 분류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가 든 돈이 컨설팅 비로 들어간 돈이 10만 불. 그리고 이제 그 기계 설치하는 돈이 50만 불, 인건비 5만 불. 그게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이렇게 버젯이 나왔습니다. 하고 결론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대로 시행합시다 라고 하고 있는 차에 갑자기 불량률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불량률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아직 지금 아무 대책 좀 마련해가지고 실행도 못 했는데 왜 갑자기 불량률이 제로냐 알아봤더니 최근에 들어온 신입사원이 옆에다가 선풍기를 한 대 갖다 놓고는 계속 틀어놨대요. 그래서 빈 곽은 계속 날아가고 비누가 들어있는 곽은 계속해서 컨베이어 벨트에 가고 얼마 들었을까요? 선풍기 값 50불 이렇게 든 겁니다. 50불 들어가지고 해결할 것 같다가 컨설팅 회사 불러가지고 또 이 사람도 또 똑똑하다고 막 다 검사하고 막 다 조사하고 결론은 엑스레이 투시기로 해가지고 딱 분류하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컨설팅비 10만 불에 막 기계값 50만 불에 인건비 5만 불 50불 해결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 지혜가 있는 한 사람의 그 재치로 인해서. 우리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건 똑똑한 거랑 상관이 없어요. 이 지혜가 더욱 자라갈 필요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혜가 커져갔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지혜를 더 구하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즉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라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에 등장하고 있는 지혜롭게 행하라라고 했을 때 이 지혜는 이것이 포커스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시간을 아끼고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지만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같은 시간을 다르게 사용하기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바보를 뜻하는 라가라고 하는 말에 어원적인 뜻 가운데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밥상을 다 차려줬는데 못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을 라가 혹은 바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니, 밥상까지 다 차려줬는데 먹기만 하면 되는데 못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우리가 돈 주고 삽니까?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렇게 막 빌어가지고 얻어오나요? 아니요. 시간은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겁니다. 주어졌는데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인이 맡긴 달란트는 그 종들의 것은 아니었죠. 주인이 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다 달라졌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무나 비유가 나오죠.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똑같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달란트는 재능에 비유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다 주어진 재능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많이 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것을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준엄한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적게 가졌다고 뭐 움츠러들 것도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남기느냐, 하나님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화 같은 경우는 10명에게 똑같이 줬잖아요. 한 문화씩.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시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달란트는 재능이라면, 가지고 태어난 어떤 그런 탤런트라면 문화는 이제 시간이죠. 왜? 똑같이 줬기 때문에. 10명에게 한 문화씩.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떤 종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한 문화만 그대로 둔 겁니다.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고을을 줘가지고 다 쓰리게 하고요.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을을 줘서 다 쓰리게 했습니다. 근데 한 문화 그대로 쌓아두었던 종에게는 심한 책망을 하시면서 그 한 문화마저 뺏어가지고 누구에게 줬다고요? 달란트 비유처럼 10문화 남긴 하인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왜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아, 그러면 오문화한테 줘야죠.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것이 성경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한 문화라고 하는 동일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아끼고 잘 관리할 수 있는가? 15절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을 영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회를 최대한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항상 기회라고 하는 것으로 주십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때도 그냥 돈벼락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다 망하죠. 로또 당첨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한번 말로를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을 맡기실 때, 축복을 주실 때는 그 부분에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건강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사람도 허락해 주시고 사람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실 때에도 함께 사랑하면서 동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건강의 축복을 주실 때도 질병이나 사고에 걱정 없이 가장 균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기회를 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굴리고 너무 과로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뭐 운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너무 돌보지 않는다거나 마구 몸을 굴려 그래가지고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내가 선용을 하지 못한 거죠. 사실 매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의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 저 왔습니다. 눈도장 찍는 시간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쉼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삶 가운데서 일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께 내 고백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그들과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기회를 붙잡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우리 마음과 자세 그리고 믿음과 반응과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신문화를 가지고도 2밖에 내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2를 가지고도 10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최대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그렇지 못한가를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죠.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신다. 나는 그냥 한 문화 받아가지고 열 문화 남겼을 뿐인데 하나님은 열 고을을 맡겨가지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승진 원칙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기회를 잘 선용하는 자일 뿐 아니라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로운 자는 세상 물정에 밝아가지고 계산이 빠르고 어디서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누구를 찾아야지 누구와 인맥을 맺어야지 이득을 볼 수 있고 어디에다가 투자해야지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언제 해야지 이런 것들에 밝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을 어떻게든지 이루어내고자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17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우리가 늘 찾고 또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 지금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무엇에 주력해야 될 때입니까? 무엇을 보아야 할 때입니까? 무엇을 얻어야 될 때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될 때입니까? 어떤 수고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입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여러 가지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대요. 그 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 때에 대한 컨트롤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때는 내가 지금 이거 하는 때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 그게 안 된다니까요. 때에 대한 컨트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때를 정하시고 그 때에 따라 일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제 새벽 예배 때 성령 충만과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지혜 충만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술 취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술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욕심으로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 있다. 그건 괜찮은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 핵심적인 것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술에 취해서 술 기운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성령에 충만해서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가느냐 그겁니다. 오레곤에서는 뭐라고요? DUI가 아니라 DUII죠. DUI는 Driving Under Influence잖아요. 근데 DUII는 Driving Under Influence of Intoxicant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Intoxicant는 뭐냐면은 어쨌든 내 판단력과 정신을 흐리게 되는 모든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뭐 마리화나도 안 했고 저는 뭐 술도 안 마셨습니다. 근데 내가 아파가지고 감기약을 처방받았는데 그 감기약 때문에 내가 막 정신이 몽롱해. 그럼 그것도 뭐라고요? 그것도 DUII에 걸리는 겁니다. 내가 뭐를 먹고 안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온전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분명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정신 상태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뭐 알러지 약이 됐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것이 결정적인 그런 차이를 가져오더라는 거죠.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가? 내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도 하고요. 모든 결정이 다 돈의 관계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 어떤 사람은요 복수, 내 복수를 이루기 위해서 난 망해도 괜찮아, 저 사람만 망할 수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인정, 내가 인정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간 거 허파라도 다 내어줄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육체의 편안함, 나 그냥 몸만 편했으면 좋겠어, 내가 뭐 대단한 거 바라지도 않아, 그냥 귀찮게만 하지 않고 힘들게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들은 익숙함, 내가 익숙한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아는 거,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종교가 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나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 외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 그래서 그 영향에 내가 따라가지고 이 선택도 하고 저 선택도 하게 되어지는 것들, 그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성령님 외에 나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와 관계와 가정과 사업체와 삶에 영향을 주도적으로 끼치도록 내버려 두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좀 심하다 싶지만 저번에 만나서 보니까 박성도 목사님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아, 목사님은 커피를 안 드신대요, 잘. 근데 안 드시는 이유가 커피를 안 좋아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막 커피 없으면 못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침 일어나가지고 커피 한 잔 안 하면은 막 머리가 막 아프고 막 하루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게 싫어서 안 드신대요. 그래서 아, 굉장히 박성도 목사님 나온 답변이다 생각했습니다. 맛이 없어서 비싸서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거기에도 좀 이제 심하다 싶지만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질 때문에 내가 그거 안 마시면 내가 못 견디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낙이 없고, 아, 그러면은 그게 내 삶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잘 잘라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맡겨드리고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 지혜에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각 때에 맞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그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잘 선용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문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목적에 합당한 응답과 성장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와주시고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마치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 것처럼 지혜가 소리 높여 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혜가 또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지혜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더 성장해 가고 또 풍성해지고 충만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해 되어진 것이 무엇인지 다 알지도 못한 채 너무 시시한 인생, 심지어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께서 와라 할 때 가서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놓쳤어. 그런 후회에 휩싸이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하네요.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더 주세요. 그래서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이 때가 어떤 때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때에 합당하게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힘을 주세요. 또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